빛나는 야곱. 이상의 일들은 충분히 야곱의 광채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빛을 발하는 때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그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야곱은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우리는 여기 성경의 기록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언제 야곱이라고 칭하고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칭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해진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20년이나 40년 전에 야곱 같았으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마 너희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는가 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달라졌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서 우리는 온유를 만질 수 있고 성숙함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의 연단을 통과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은 이미 야곱 안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조성은 과거의 야곱 안에 없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고 말했지만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즉, 내가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가? 요셉의 연고로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가? 내 조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죄를 범하여 책망을 받고서 돌아왔고 내 부친 이삭은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지금 나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약속을 얻은 자로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가? 요셉이 나의 사랑하는 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내게 올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애굽에 감으로써 이 노선에 방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아브라함, 이삭의 그 노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문제다. 야곱은 자기가 잘못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처음으로 크게 빛을 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과거 그에게 없었던 상태인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몸을 움직여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것은 그가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나의 모든 소유를 제단 위에 놓습니다. 나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이 위치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듯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한 데에서 우리는 그때 야곱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것은 그때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두려움은 이미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드러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가를 염려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른 곳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할 때 자동적으로 애굽에 내려갔고 이삭도 기근을 당할 때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지하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길 도중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행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이 그가 설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발행할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성하심입니다. 야곱은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성령의 조성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굳게 섰고 영적인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치에 굳게 선 야곱. 야곱은 애굽에 이르러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에 거하였습니다. 후에 요셉이 그를 인도하여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비록 야곱이 총리의 아비이지만 바로보다 조금 작습니다. 다른 면에서 야곱은 기근을 피하여 피난 온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왔고 바로를 의지해 양식을 얻어 생활해야 했으므로 얼마나 바로를 우러러 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만일 과거 야곱 같았다면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거 자기 형을 만났을 때 그는 가련하게 형을 내 주라고 칭했고 자기를 작은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가서는 바로를 남달리 존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바로를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기근을 피하여 피난 온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지위가 자기보다 높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이고 바로는 이 강대국의 국왕이며 바로는 야곱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면에서는 바로가 자기보다 높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바로가 자기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를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서 있는 영적인 위치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제 야곱은 자각했기 때문에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태를 알았고 자신이 조금도 크거나 능력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또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는 떠날 때 또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을 때 우리는 야곱이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천성은 이기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이며 이익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애굽에 있고 그가 바로를 축복하였으며 총리는 그의 아들이므로 바로나 아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뒤로 물러난 것 같이 애굽에 와서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나날 동안 야곱은 여전히 단순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일 전에 야곱이었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로 무슨 일을 해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방법이 없을 때에도 야곱은 방법을 찾아냈었습니다. 인색한 라반을 만났어도 그에게서 기름을 짜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날은 이미 지나가고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야곱의 말년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초년의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년에 그는 그렇게 분주하고 마음의 계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말이 별로 없고 활동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우리 스스로 활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무엇을 주장하지 않는 데 이르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 안에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할 말이 없고 활동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의 이름. 야곱은 애굽에 17년간 거했으며 그의 땅에 거하는 기한이 거의 다 찼습니다. 고센 땅에 17년간 거하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단순하게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17년 동안 야곱은 녹슬지 않고 계속 진보하였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참으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렀다. 그의 임종 시에 바란 빛은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종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놀라운 것은 애굽에 거할 때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내게 어떤 거처를 주고 어떻게 생활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그의 아들에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어디에 장사되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 그는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관련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은 후의 문제를 주의했습니다. 전에 야곱은 자기 이익만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주의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세우신 언약의 문제였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간증 안에서 서야 할 위치의 문제를 관심하였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매우 엄격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는 온유하게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전에 요셉이 꿈에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야곱에게 고할 때 야곱은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제 그는 자기의 아들 요셉을 불러와 책망의 어투를 쓰지 않고 온유하게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온유한 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새로운 성품을 조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는 지팡이 머리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음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리를 절게 된 이후로 그에게 지팡이가 필요했다는 것을 압니다. 지팡이는 그가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다른 면에서는 그가 나그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행하신 일은 다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8장에 와서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왔을 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의 형과 다투었던 것이나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이나 형의 축복을 탈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가 기억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것이 그가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떠함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했는지를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야곱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제 그는 느낌이 있고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 축복할 때 그는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본래 에브라임은 차남이고 므낫세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방향을 바꾸어 우수를 차남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장자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고서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모르는 것을 야곱이 알았고 야곱에게 이삭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작은 아들을 축복한 것은 작은 아들에게 속아서 축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차남을 축복한 것은 그가 알고서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흐려졌었고 이스라엘도 눈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밖에 눈이 희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안의 눈도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밖에 눈이 희미하게 되었지만 안의 눈은 희미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 위에 세우고자 하심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들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몸의 연약함을 이기고 밖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안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극점에 이르도록 빛을 발하였습니다. 축복하고서 야곱은 애굽이 그들의 집이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의 뜻은 이렇습니다. 즉 비록 너희가 애굽에서 형통하지만 애굽은 너희가 거류하는 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필히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와 훗날 그들이 당할 일들을 일일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열두 아들의 장래 일을 말할 때 또한 그들의 과거 행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의 과거 상태를 말할 때 야곱은 자기의 본 모습을 상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은 어느 정도 아버지를 닮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과 괴팍함과 더러움을 말하는 것은 마치 자기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아들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실로 그의 과거 상태를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들들의 장래를 말할 때 다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정심에 사랑을 가득히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서도 현재의 야곱이 과거의 야곱과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세겜에서 디나가 더럽혀진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성중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은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그 일을 언급할 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야곱이 본 것은 개인의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입니다. 전에 그가 주의한 것은 개인의 이해득실이었습니다. 그는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 세겜 족속들이 일어나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없고 잔인한 이런 일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고 씻겨지고 깨끗게 되고 신선해진 야곱을 봅니다. 그는 이미 전에 없었던 다른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가 말한 단의 장래는 좋지 못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독이 있고 많은 거역의 일이 단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할 때 그는 즉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뜻은 이런 거역의 일에 대하여 나는 방법이 없고 당신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그의 새로운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한 면에서 그는 예언을 하였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열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후에 이 열두 지파에 대한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상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상을 깨달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및 열두 지파가 장래 당할 일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이 점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왕래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본래 야곱은 아무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활하고 괴술이 많으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야곱에게서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야곱의 말년 역사를 읽을수록 우리는 야곱이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파쇄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성이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은혜로우며 인내가 있으신 분으로서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야곱이 예언을 마칠 때 성경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임종할 때 12지파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 있었음을 봅니다. 형제 자매여,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할 그분의 그릇으로서의 한 무리의 백성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신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예표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교회가 회복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아브라함이 되고 누가 이삭이 되며 누가 야곱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조금 있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것과 이삭의 누림과 야곱이 받은 징계의 세 방면의 체험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의문에 속한 교리가 아니라 모두 전일한 체험이자 전일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얻고 계시를 얻으며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고 그분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분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